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와는 별개로 미국과 호주 관계는 강력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호주의 줄리 비숍 외무장관과 머리 스페인 국방장관과의 4자 회담을 위해 오늘 호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려는 것은 아니라면서 기후 변화 협정이 미국인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기후 변화 문제가 중요하고 이 문제에 관여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숍 장관도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을 일축하면서 호주와 미국은 비슷한 세계관과 가치, 공동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틸러슨 장관은 남중국해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나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압력을 가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회피하도록 용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런던 경찰이 지난 주말 발생한 테러 사건의 용의자를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영국 경찰은 오늘 런던 뉴험과 바킹 일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명을 구금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 12명의 용의자를 체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자신들의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일 총선을 앞둔 영국에서는 최근 잇따른 대형 테러 사건을 계기로 테러 대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4개 나라가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는 오늘 각각 발표를 통해 카타르가 테러를 지원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카타르 내 자국 외교관을 철수시키고 해상과 영공을 통한 교통편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타르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4개 나라들의 단교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단교 조치는 주권에 대한 침해로 매우 놀랍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미국 언론에 거듭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방영된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시절 러시아를 방문했지만 그와 만난 적도 없고 관계를 맺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 명의 미국 기업인들이 매년 모스크바를 방문하지만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기업인들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정보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또 다른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언론이 정상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 민주당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해커들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러시아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 미국의 지도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하는 건 말이 되질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미국의 정보기관이 최고 수준의 기밀 정보를 통해 러시아 정부 최고위층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전례 없는 노력의 배후란 점을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항공 관제 시스템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공항과 고속도로 등 미국 내 각종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항공 관제 시스템 민영화가 여행 시간과 연료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3차원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이 초경량 엔진이 탑재된 로켓이 쏘아 올려져서 이 우주 발사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활발하게 우주 개발을 진행 중인 민간 우주 개발 업체 스페이스X가 처음으로 화물 우주선의 재활용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3일 성공적으로 발사된 이 팔콘 9 로켓에 실린 드래곤은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우주 정거장 ISS에 공급될 화물을 적재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화물용 우주선을 재활용함으로써 이 비용 절감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보내진 화물은 약 2,000kg에 달하는데요. 대부분 의료 물품과 또 생물학 연구에 쓰일 재료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이 바로 실험용 생쥐와 초파리가 함께 보내진 것인데요. 무중력 상태에서 인간의 우주 환경을 돕고 근육 강화와 심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번 발사 성공이 우주를 향한 인간의 꿈이 크게 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기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6월 6일 화요일 북한은 서쪽 지방에서 비가 시작되면서 밤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6에서 23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역시 2m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7에서 21도, 신의주 16에서 21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6에서 23도, 함흥 13에서 21도, 끝으로 청진은 11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입니다. April comes she will, 4월이면 그녀가 오겠죠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April comes she will, when streams are ripe and swelled with rain. Resting in my arms again. June, she'll change her tune. In restless walk she'll prowl the night. July, she will give no warning to her flight. August, die she must. The autumn winds blow chilly and cold. September, I'll love once knew has now grown old.
Alive in news,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지난달 말에 공연장 자폭 공격을 겪었던 영국에서 또다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도 런던의 상징인 런던 브릿지에서 이 승합차가 보행자들에게 돌진해서 5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제16차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타이완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이어서 중국에서 물건을 함께 사용하는 이른바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봅니다. 영국에서 또다시 테러가 발생했군요.
네, 이 영국 수도 런던 도심에 있는 런던 브릿지와 인근 버러마켓에서 이 승합차가 보행자들을 덮친 뒤에 흉기 난동이 이어져서 이 지금까지 최소한 7명이 살해되고 48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 3명도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는데요. 이 당국은 즉시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이 런던에서는 지난 3월 의사당 인근 웨스트민스터 브릿지에서 비슷한 수법의 차량 돌진 테러로 6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고요. 또 지난달 말에는 맨체스터의 공연장에서 자폭 테러가 일어나서 22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이처럼 불과 석 달 안에 세 차례 굵직한 테러가 이어지자 영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 자,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습니까?
예, 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늘 오전 안보회의를 주재한 뒤에 회견에서 경찰이 사살된 범인 3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나중에 이름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당국이 오늘 새벽에 이 주거지 두 곳을 급습해서 공범 용의자 11명을 체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런던 경찰은 전날에도 테러범 3명 가운데 한 명이 살던 아파트를 급습해서 12명을 검거했었는데요. 이 테러범 가운데 한 명은 파키스탄계로 알려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은 자신들의 비밀부대가 이번 공격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ISIL은 사건 발생 몇 시간 전에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올린 암호 메시지에서 이 이슬람 단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 동안에 자동차와 칼을 이용해서 민간인들을 공격하라고 이 추동자들을 선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희생자 가운데 특히 외국인들이 많았다고요?
네. 아직까지 희생자들의 신원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온 외국인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런던 브릿지와 버러마켓이 관광 명소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현지 언론이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의 신원을 조금 전에 공개했습니다. 이 캐나다 출신의 이 30살 여성 크리스틴 아치볼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현지로 건너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번 사건 직후에 약혼 잡품에서 숨진 것으로 이 텔레그래프 신문이 전했습니다.
예, 자 안타까운 사연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 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이 메이 영국 총리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영국은 과도한 관용을 극단주의에게 그동안 베풀어 왔다면서 이제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이 경찰과 대테러기관들이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테러 전략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늘 목요일 총선이 실시되는데요. 당초 메이 총리 소속당인 보수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이딴 테러 발생과 함께 이 제1야당 노동당과의 복지정책 공방이 이어지면서 판세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오피니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권 보수당은 43%, 노동당은 37%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이 격차가 두 달 전에 13%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네. 역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테러 확산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죠.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테러 당일 이 런던과 영국을 돕기 위해서 미국은 무엇이라도 하겠다면서 우리는 영국민들과 함께한다. 신의 축복을 이라는 글을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다음 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워싱턴 DC에 있는 포드 극장에서 연설을 통해 이런 유혈 사태는 끝 끝나고야 말 것이라면서 강조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이 같은 위협이 이 땅에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그 테러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일부에서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런던 테러 사태가 이 특정 국가 출신의 미국 입국을 일시 제한하는 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취지로 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한편 미국의 총기 소유 관련 정책을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이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태를 이 정책 홍보에 이용했다는 비판이 어제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주요 언론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어제 적어도 7명이 사망하고 48명이 테러로 다쳤는데도 런던 시장은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사건 직후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이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테러 위험은 경계화돼 침착하고 경찰력 증강에 놀라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비판하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은 꼬집었습니다.
예. 자, 그 밖에 세계 주요 지도자들도 테러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발표했죠.
네. 이웃나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이 비극에도 불구하고 우리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뒤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 수습 과정에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테러와의 싸움에서 영국 편에 굳건히 설 것이라고 밝혔고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부당한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이 하루빨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아시아 각국도 이 테러에 대한 공조를 인류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이 죄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평온한 주말에 공격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다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국관영 환구시보는 오늘자 사평에서 테러리즘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암세포와 같다면서 이 지정학적인 정치에 쓰이고 있는 힘을 반테러에 투입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인륜적 범죄에 크게 분노한다는 글을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 올리고요. 이 비인간적인 공격과 가슴 아픈 희생을 넘어서 우리는 연대할 것이며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또한 잃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런던 테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16차 아시아 안보회의가 막을 내렸군요.
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례 안보협의 행사인 제16차 아시아 안보회의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아시아 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통상 샹그릴라 대화라고 부르는데요.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미국과 일본,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등 주요 참가국들이 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 지역은 물론 세계적인 안보 위협 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개별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다졌습니다.
예,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네, 이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어제 아시아 안보회의 폐막 일정에서 이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제재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중국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여러 나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매티스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영해라는 중국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밝힌 지난해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인공섬을 만들고 이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행위를 지적한 건데요. 이 매티스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 요새화와 이 과도한 해양 주권 주장을 반대한다면서 해당 지역에서 미 해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 펼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매티스 장관이 타이완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은 타이완 방어 의무를 다할 것이라면서 타이완이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무기를 판매하는 등 타이완 관계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타이완 관계법이란 미국이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제정했던 법인데요. 이 타이완이 군사적 위협에 처하면 미국이 지켜준다는 게 골자입니다.
네.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매티스 장관의 이 남중국해와 타이완 관련 발언에 대해 무책임한 언동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과 인민일보가 오늘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화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매티스 장관 발언에 조목조목 반발하는 회견문을 배포했는데요. 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은 이 다툼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화 대변인은 일부 국가가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구실로 무력을 과시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절대로 반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관계법에 대해서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법규로 중국은 이에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히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히 준수하라고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공유경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이 공유경제란 이 어떤 물건을 혼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공유하고 필요할 때 빌려주고 나눠 쓰는 경제 개념인데요. 이 미국의 대표적인 업체가 우버라는 회사로 자동차를 빌려주는 업체고요. 또 주택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사가 대표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이 자동차나 자전거 공유를 넘어서 우산이나 세탁기 그리고 똑똑한 선전하기 즉 이 스마트폰 충전기를 비롯해서 농구공에 이르기까지 온갖 다양한 분야의 공유가 이뤄지면서 이 공유경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올해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 규모가 4조 8천억 위안 미국 돈으로 7천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오는 2020년에는 이 공유경제 규모가 중국 국내 총생산의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자, 예상보다 다양한 물품들이 공유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유를 하는 겁니까?
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단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앱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임대와 결제, 반납이 모두 이 전화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공유업체가 제공하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으면 이 스마트폰에 있는 특수 코드를 이용해서 이 공공장소에 비치된 자전거의 자물쇠를 열고 사용하면 됩니다. 우산도 마찬가지인데요. 갑자기 비가 오면 굳이 우산을 살 필요가 없이 우산 자판기에서 꺼내다 쓰고 아무데다 원하는 곳에 반납하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중국에서 유독 이런 공유경제가 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공유경제 서비스가 확산된 이유의 하나로 이 결제의 편리함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에서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같은 이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들의 최근 소비 경향도 바뀌는 추세인데요. 현재 중국 공유시장의 주 소비층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태어난 젊은 소비자들로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비싼 재화를 구매하려는 욕구가 덜하다는 분석이고요. 또 이용료가 저렴한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공을 이용하는데 1시간에 미국 돈으로 30센트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지 않아도 필요할 때는 빌렸으면 된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의 공유 경제 앞으로도 이런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일각에서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런 공유경제 서비스의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고 이 시장 규모가 큰 데다가 이 중국 정부도 관련 법규를 손질하는 등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낙관적인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목요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상원에서 공개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청문회를 앞둔 워싱턴 정가 표정 살펴보고요. 내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 한인 2세가 출마해서 한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소식. 또 지난달 미국의 신규 고용은 당초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실업률은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진 4.3%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만 벌써부터 관심이 아주 뜨겁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미 전 국장이 오는 목요일 상원 정보위원회 공개 청문회에 출석하는데요. 이 코미 전 국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이날 오전 공개 청문회에 이어서 오후에는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비공개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가질 예정입니다.
예,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 증언을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금요일 익명의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을 막을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는데요.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백악관 법무팀의 검토를 받아야 할 일이라며 청문회 증언을 막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코미 전 국장이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청문회 증언을 원하고 있다는 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TV 인터뷰 등을 통해서 코미 전 국장과의 대화 내용 등을 언급한 점을 들어서 이 청문회 증언을 막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전했습니다.
네. 코미 전 국장이 지난 3월 이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 내통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시인하면서 정치권의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번에 사람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문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관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주미 러시아 대사와 러시아 제재 문제를 논의했고 또 이를 숨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임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코미 당시 FBI 국장에게 플린 전 보좌관은 좋은 사람이니 수사를 그만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이 코미 전 국장이 당시 대화 내용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메모를 기록해뒀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메모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 중단 요청을 했는지 여부를 의원들이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또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당시 FBI 국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충성을 요청했다고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질된 코미 전 국장이 이 공개석상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이제 코미 전 국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또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 역시 청문회에서 증언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 하루 전날인 수요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는데요. 이 원래는 해외정보감시법의 일부 조항을 재연장하는 문제에 관한 청문회인데 코미 전 국장 문제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공개 청문회에 출석하는 건 이 코미 전 국장 해임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백악관은 처음에 코미 전 국장의 경질 소식을 발표하면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론 인터뷰에서 엇갈리는 발언을 한 바 있죠.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이 행정부나 또 주정부의 요직을 맡게 되면서 의회를 떠났기 때문인데요. 내일 6일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선거가 실시된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제34지구에서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요. 하비에 베세라 전 의원이 주 법무장관을 맡게 되면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겁니다. 지난 4월 4일에 1차 투표가 이미 실시됐고요. 이 투표에서 득표율 1, 2위를 한 두 후보가 내일 결선 투표에서 겨루게 되는데요. 두 후보 다 민주당 소속인데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한인 2세여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뭐 마크 김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을 포함해서 주 의원은 여러 명 있습니다만 이 한인 연방 의원은 아직 한 명도 없는 상황인데요.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네, 올해 만 41살인 로버트 리 안 후보입니다. 한국 이름은 안영준인데요. 이 변호사 출신이고요. LA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일한 일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 사업 관련 사업 등을 하면서 LA시 커미셔너, 시의원으로 일해왔는데요. 일찍부터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면서 한인들을 대변할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이 VOA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11년부터 제가 LA시 커미셔너를 제가 이제 임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이 보고 많이 느꼈는데 가장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거는요. 우리 정치력 신장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요.
네, 이 한인 사회가 더 발전하고 인정받으려면 정치적 신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됐다는 로버트 안 후보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자, 한인 2세면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데 이 로버트 안 후보 한국말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군요.
네, 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셔서 이 집에서 한국말을 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안 후보가 출마한 이 캘리포니아 제34지구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나요?
네, 한인 밀집 지역인 코리아타운이 들어가는 곳인데요. 하지만 중남미계 히스패닉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인구의 약 65%가 히스패닉이라고 하고요. 또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는 20% 정도입니다. 안 후보의 경쟁 상대인 이 지미 고메스 후보가 바로 이 히스패닉계인데요. 이 고메스 후보는 지난 4월 1차 투표에서 25%의 득표율로 1위를 했고 안 후보는 이에 3%포인트 모자란 22% 득표율로 2위를 하면서 이 내일 결선 투표에 함께 진출하게 된 겁니다.
네. 자, 히스패닉 주민이 많은 곳에서 이 히스패닉 후보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좀 될 것이란 전망인데 안 후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한인 사회뿐만이 아니라 인종이나 배경이 다른 주민들에게도 다가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다고 하는데요. 안 후보는 인종은 달라도 이 주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모두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라티노 지구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라티노 지구보다는 이거는 가난한 지구예요. 그래서 모든 이 인구하고 모든 주민들이 이슈들이 다 같아요. 라티노든지 한인든지. 지금 계속해서 하우징 문제가 있어요. 범죄도 계속 늘어가고 있고 이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체인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주민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고 또 기성 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다는 건데요. 이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원인 이 상대 후보 고메스 후보와 비교해서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이 외부인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안 후보가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안 후보가 당선된다면 김창준 전 의원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첫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자, 안 후보가 어떤 위원회에 속해서 활동할 생각인지 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특히 한인 노인들 가운데 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고요. 또 의회에서는 외교위원회에 속해서 활동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이제 대한민국하고 관련된 이슈들이 앞으로 발생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북한 핵 문제가 굉장히 지금 요즘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연방 하원에서 한인 목소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고.
네, 안 후보는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는 자료를 발표하는 등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수사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북한의 돈줄을 막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를 강화하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난달 노동 지표가 나왔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금요일 지난 5월의 신규 고용과 실업률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신규 고용을 보면 비농업 부문에서 13만 8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낮을 뿐 아니라 지난 1년간의 평균인 18만 1천 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3월과 4월의 신규 고용 역시 애초 발표된 것보다 두 달 합쳐서 6만 6천 건이 줄어들었다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실업률은 더 좋게 나왔다고요?
네,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진 4.3%로 지난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 실업률이 떨어진 배경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데요. 사람들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면서 구직자가 줄어들었고 따라서 실업자로 분류된 사람 역시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실업률이 낮다는 말, 이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주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닌데요. 이 구직자들이 줄어들면서 고용주들이 한정된 인력시장에서 직원을 뽑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필요한 기술을 갖춘 사람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어느 분야에서 일자리가 또 많이 늘었고 또 반대로 줄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식당업과 보건 분야가 큰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이 식품업계는 3만여 개의 일자리가, 또 보건 분야에서는 2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반면에 정부 분야에서 9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가 하면 소매업은 6천 개, 또 제조업은 1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국인의 한 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러시아에서 온 야샤 이스마일로프 씨는 메스케티 투르크족이라는 소수민족 출신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야샤 씨는 1989년에 투르크족 대학살이 피해 러시아로 갔지만 러시아 정부의 차별과 탄압을 또 받게 되는데요. 미국 정부가 메스케티 투르크족을 난민으로 받기 시작한 다음 해인 2005년, 부모, 형제와 함께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오게 됩니다.
When I came to United States, the first thing was to learn the language. I was so hard trying to language as trying to
미국에 왔을 때 언어가 제일 힘들었어요. 영어를 전혀 못했으니까요.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만 했죠. 물론 지금까지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언어가 안 되니까 처음에 영어를 잘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처음 제가 가졌던 직업은 페인트공이었어요. 집이나 상업 건물에 페인트칠을 하는 일이었죠. 그러다가 에어컨, 그러니까 냉방기 설치 일도 잠시 했고요. 이후엔 전기공으로도 일했습니다. 러시아에 있을 때 전기 일을 배우다 보니까 전기 기술자 일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한 2년 정도 일했죠.
미국에 왔을 때 야샤 씨는 22살이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 야샤 씨는 언어의 장벽을 이겨내고 레리의 자동차 정비소라는 곳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미국에 온 지 단 3년 만이었습니다. 늘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자동차 정비소는 야샤 씨의 가족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직원이 일하는 사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한 달에 150대 이상의 차량을 수리한다는데요. 동네에서 못 고치는 차는 다들 야샤시의 정비소를 찾을 정도로 지역의 명소가 다 됐습니다.
샬롯스빌에 왔을 때 옷까지 몇 개랑 또 뭐가 있었나. 정말 옷가방밖에 없었네요. 말 그대로 맨몸으로 미국에 온 겁니다.
하지만 맨손의 청년 야샤 씨에겐 남부럽지 않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When we came United States, we was working so hard first three years before.
미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3년간 온 가족이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돈을 벌었죠. 제가 가진 전기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고요.
시끌벅적한 정비소를 떠나 야샤 씨가 향한 곳은 조용하고 깨끗한 주택가. 바로 야샤 씨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조용한 저녁 시간, 마당에 나무 탁자에 앉아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When I came to United States, I was 22 years old. Now I'm 35. And after three years, I get married.
미국에 왔을 때 22살이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35살이 됐네요. 이젠 또 가장이 됐고요. 미국에 온 지 5년 만에 지난 2007년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도 난민이었죠. 저보다 몇 개월 늦게 미국에 오긴 했지만요. 결혼 뒤에 시민권도 땄고 지금은 5살짜리 아들 그리고 8살 딸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미국 시민이 된 거죠.
사업체를 인수한 후 이제는 크고 멋진 집까지 사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야샤 씨.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여유가 느껴집니다.
I think my life in America is good. So I have two kids. I have my wife.
전 현재 미국에서의 삶에 아주 만족합니다. 자녀도 둘이나 있고 애들도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집도 샀으니까요. 사업체도 갖고 있죠.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샤 씨는 미국 생활이 안정을 찾게 되면서 또 다른 도전을 시도했는데요. 사업체를 하나 더 차린 겁니다.
The first family business we opened in, back on 2008. It's a car repair shop. It was so good. It was so well. And
2008년에 자동차 정비소를 차렸고요. 정비소가 아주 잘 돼서 2년 후엔 중고차 매매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이 중고차 판매 사업도 요즘 잘 되는데요. 하루에 한 보통 두세 대 정도는 팝니다.
We have plenty of cars. If you can find it like a car you want, so you can tell him he can find one for you.
Okay.
He can like you know he can.
좋은 차를 판다는 소문을 듣고 왔던 손님에게 자동차를 보여주고 자세히 설명하는 야샤 씨.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자신이 열심히 한 이유도 있지만 좋은 이웃을 만난 건 역시 자신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Charlottesville, I feel it's my home. When I go to different city, I feel I'm with somebody else's home. But Charlottesville is my home.
제가 사는 이곳 버지니아주 샬롯스빌은 이제 나의 고향이에요. 다른 도시에 가면 집이 그립듯이 어디 가면 이곳 샬롯스빌이 그립습니다. 살기도 좋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거든요. 우리 이웃과 또 지역 사회를 위해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멀지 않은 버지니아주 샬롯스빌은 무려 3천 명 이상의 난민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데요. 난민단체인 국제난민협회가 난민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야샤 씨 가족을 샬롯스빌로 데려다 준 국제난민협회의 샬롯스빌 지역국장 해리엇 커 씨는 야샤 씨처럼 미국에 정착해 성공을 이루는 난민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It just really adds a lot of diversity, but it's also adds economic impact.
난민들은 지역의 다양성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혜택을 줍니다. 남미들은 이제 미국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사회 경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야샤 이스마일로프 씨야말로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야샤 씨는 본인은 성공을 이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직도 갈 곳을 잃고 헤매는 난민들이라고 했습니다.
I feel about those refugees which is doesn't have place to go so bad because
전 세계의 난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이렇게 미국에 정착했고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으니까 앞으로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난민들을 돕고 싶다는 야샤 씨에겐 특별한 꿈이 또 있었습니다.
I hope my daughter will be a big swimmer one day. She's now 8 years old. So
제 딸이 지금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정말 잘해요. 한 15년쯤 후면 정말 훌륭한 수영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꿈은 언젠가 제 딸이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또 다른 소원은 러시아에 있는 우리 친척을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삼촌이랑 사촌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미국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야샤 씨는 미국에서 갖게 된 이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기름 냄새 그득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쉼 없이 자신의 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출신 난민으로 사업가로 성장한 야샤 이스마일로프 씨의 두 번째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 온 난민의 아메리칸 드림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tidy up. tidy up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ow, your office is very clean and organized. Do you tidy it up like this every day?
Yes, I tidy up my office daily. I like to keep things neat and in order. Plus, I have meetings with my clients in here, so I don't want it to be a mess.
오늘 본문에서 제가 Wow, your office is very clean and organized. 야, 사무실이 무척 깨끗하네. 정리도 참 잘 돼 있고. Do you tidy it up like this every day? 이렇게 매일 정리하며 지내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Yes, I tidy up my office daily. 날마다 정돈해. I like to keep things neat and in order. 나는 뭐든지 제자리에 깔끔하게 놓여 있는 걸 좋아하거든. Plus, I have meetings with my clients in here. So I don't want it to be a mess. 게다가 여기서 고객을 만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놔야 해.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tidy up. Tidy u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ow, your office is very clean and organized. Do you tidy it up like this every day?
Yes. I tidy up my office daily. I like to keep things neat and in order. Plus, I have meetings with my clients in here, so I don't want it to be a mess.
Today's expression is tidy, T-I-D-Y, tidy up. up, up, tidy up, tidy up. To tidy up means to clean up and to put something in order. Tidy, tidy는 형용사로서 사람 옷차림이나 몸가짐이 깔끔하다, 단정하다, 사물이 잘 정돈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동사로서는 말끔히 치우다, 정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tidy up, tidy up도 사물이나 장소를 깨끗이 정돈하다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사용하고 나서 제자리에 두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clean, C-L-E-A-N, clean up 이 있고요. 보통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자기 방을 잘 정리하고 반듯하게 치우라고 말하죠. Tidy up your room, kids. 라고 말이죠. 네,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깔끔하고 잘 정돈된 제슨 사무실을 보고 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리를 매일 하는 거냐고 묻기도 하고요.
Wow, your office is very clean and organized. Do you tidy it up like this every day?
라고 말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Please don't forget to tidy up when you have finished. 라고 하면 끝나면 잊지 말고 정리하시고 가세요.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ow, your office is very clean and organized. Do you tidy it up like this every day?
Yes, I tidy up my office daily. I like to keep things neat and in order. Plus, I have meetings with my clients in here, so I don't want it to be a mess.
Let's review. To tidy up means to clean up and to put something in order. Tidy up. To tidy something up. Tidy up. Tidy up.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칼라 보노프가 부른 The Water is Wide, 드넓은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돼주세요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he sails the sea. She's loaded deep, as deep can be. But not
out.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7년 6월 5일 오늘, 미국의 조지 마샬 국무장관이 유럽 부흥 계획인 마샬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Our policy is directed not against any country or doctrine, but against hunger, poverty.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황폐화된 유럽의 부흥을 위해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소련의 위성국으로 흡수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돼가자 미국은 마셜 플랜을 통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소련 공산주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마셜 플랜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은 유럽 경제협력기구를 결성해 1953년까지 130억 달러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 마셜 플랜으로 인해 서독일을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은 경제 부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1967년 6월 5일 오늘, 이스라엘이 주변의 아랍 국가들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Early in the morning of June 5th, the Israeli Air Force went into action against Egyptian bases and aircraft.
제3차 중동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 사이에는 1956년 스웨즈 전쟁 이후에 별다른 평화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시나이 반도에 주둔 중인 유엔군을 추방하고 티란 해협의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곧바로 아랍 나라에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Attention in the Middle East over the Gulf of Aqaba blockade develops into full-scale war. With reports of heavy.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의 공군력을 무력화시키고 지상전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아랍 국가들은 전쟁 엿새 만에 유엔이 제안한 정전협정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6.1 전쟁으로도 널리 알려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시나이반도와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그리고 골란고원의 일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